오늘이 복되고 거룩한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내일은 우리 세상이 참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풍성한 은혜를 함께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한 시기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부터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먼저 이 계시록 3장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편지의 내용 중에 한결같은 권면이 있는데 일곱 교회마다 보내는 그 권면 중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곧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예,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의 한결같은 권면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여섯째 교회에 보내는 그런 기별의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뭘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지킨 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의 때를 통과하겠다. 통과한다는 거다. 시험을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게? 그 시험을 무난히 성공하게 승리하면서 통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지켜야 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 예? 뭐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로 다시 그렇게 또 뭐 불러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속에 뭐가 없다면요? 인내가 없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낸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어떤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국부적인 시험입니까? 장차,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때라. 온 세상에 시험을 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미 1844년에 온 세상이 한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장래에 올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일부 세계의 나라들에게만 사실 국한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시험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사람도 면제되지 않을 그런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네? 우리가 앞으로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예, 네, 뭐 그런 야곱의 환란 시험이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환란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당하지 안 믿는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시험은 피할 길이 없어요. 예. 그건 재앙이고요. 그건 시험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예. 인류의 시험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이 땅에 내리면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겪어야 할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시험입니다. 이건 면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시험은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허리가 많이 좀 아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리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제는 서지를 못했는데 아팠어요. 어제 굉장히 아파서 아 참 이렇게 어쩔 줄 몰라서 침대에 뒹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왔는데 SBA 과거에 목사 하시던 분 지금 현직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 전화하는 통에 제가 그 신경을 쓰느라고 통증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좀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다 하는 통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래서 한 30분을 통화하고 났더니 오늘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치료가 됐어요. 아주.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지금 정말 이 땅에 이 마지막 인류의 시험령이 내릴 때가 아주 임박한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의 때를 우리는 면해야 되는데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 인내의 부족을 느낍니까? 아, 말씀이 옳고 모든 것이 깨달아졌는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쫙 살펴보면 무엇이 부족이에요? 인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불신도 들어오고요. 원망도 들어오고 핑계도 생기고 구실도 생기고 모든 것이 생깁니다. 인내심이 부족할 때. 네. 그런데 우리가 인내심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 내가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아 여러분 앞으로 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는 공부해야 합니다.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 본 사람들은 조금 더 아픈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전 처음으로 아파 본 사람은 어떠세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경험으로서 배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은혜 때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는 안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지 않으면 혼돌립니다. 굳게 잡기 위해서 굳게 잡으려고 하면 뭐를 배우는 기회가 오는지 아세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에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별로 반갑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인내를 배워주는 공과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예. 자,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잠시 우리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세요. 예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중단해보면 아 7절이에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 하늘 낙원에서 생명과일을 먹기를 원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이 먹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11절에 중단부터요. 어떤 자는?
이기는 자는
중단해. 중단.
이기는 자는 둘째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여러분 아무나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뭐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의거해보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해요?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도 뭐 하지 못한다면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명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 이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자 17절에 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또 어떤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감추었던 내가 만나를 주겠다. 신돌, 새 이름을 그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론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장 26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하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예.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3장 12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고요. 3장 21절에 마지막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권면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예.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 특권은 어떤 자가 누릴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긴다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예, 네.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깁니까 여러분? 맨날 지면서 이긴다고 맨날 지면서도 이긴다 하니 참 기가 찰 믿음이죠. 예, 예, 네. 우리 이긴다고 하는 이 문, 이긴다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예예 뭐 그 이기는 방법이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이긴다고 하는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이긴다고 하는 경험 예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가 저절로 오는 건 없잖아요. 확실합니까? 예. 이긴다고 하는 것은 투쟁과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항복해버렸습니까? 예. 여러분 항복하는 자에게 승리가 올까요? 절대 없습니다. 항복하는 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 가능합니까? 싸우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가 싸웁니까? 누구하고 투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성경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권세자들과.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 복음 성경, 계시록 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그, 그 참고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 3장 18절로 21절 투쟁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죠? 찾았습니까? 네. 투쟁은 우리의 몫 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는 이름으로
뭐를 보내신다? 예, 예, 예. 격려를 보내신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이기는 자에게는 아주 놀라운 뭐가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마음이 없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 예,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 그럼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 다음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그대는 가난하고 눈물었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자기 안일,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리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의 시대에 그 싸움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예, 싸우는 것만큼은 우리의 몫인데, 여러분요, 싸움은 피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승리는 누가 준다고요? 저는 이 개운동 오기 전에 이 스포츠를 참 좋아해가지고, 할 줄을 모르면서도 보는 건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유명한 그 권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홍수환 씨라고 알아요? 네.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이 아실 가운데, 그 홍수환 씨가 그 권투를 하는 걸 저도 그때는 잘 봤습니다. 요즘은 안 보죠. 그때 어딘가 챔피언을 따기 위해서 갔는데 한 라운드 네 번을 쓰러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졌다. 이건 이제 끝났다.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덤벼가지고는 결국 그 상대를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열광했죠. 4전 5기의 선수라고 그러면서 아주 우리나라 아주 그때 당시에 영웅 취급을 받았는데, 그 상대 선수가 왜 네 번이나 다운을 시키고도 못 이겼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생생하게 동의하는데, 이 다운을 대고 일어나면 비틀비틀 그거 전의를 잃어야 되는데, 일어나더니 죽기 사유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 또 다운됐어요? 또 일어나든지 죽기 사유로 또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이나 다운 시켰으면 이거 끝날 만다도 또 일어나더니 또 덤비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쓰러나도 또 일어나고 쓰러놓으면 또 일어나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당황을 정신적으로 압도당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 것처럼 싸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정신력이 필요할 것이다. 싸워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항복에 뿌리면 뭐 소용없어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의 싸움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언의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적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사도행적 313페이지 313페이지 그 남바가 있는 곳에서 세 번째 줄 밑에 보면 고대의 경기에서 찾으셨습니까? 중간 조금 밑에요. 자, 제가 읽을까요? 고대의 경기에서 경쟁자들은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살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사실입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이번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경기하는 거 다 보셨죠?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나요? 승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 얻는 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딱 하나. 딱 한 사람. 그건 뭐 은메달, 그건 상이 아니에요. 옛날 이 로마 시대에 오직 승리자 이거만 월계관이 주어졌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장되지 않는 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 그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뭐만 하지 않는다면? 싸움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말씀 좀 재미가 있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주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만이 탐나는 화관을 취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상을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나 그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 때 바로 그들 앞에 다른 사람이 그 탐하던 보물을 붙잡기로 하였다. 그리스도의 싸움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아니하였다.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 선수들이 달리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누가 1등인지 몰라요. 그 아주 발가락 하나 먼저 드러내는 것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인데 그 아주 작은 간발의 차이로 1등이 되지 못한 자는 뭐를 받지 못합니까? 그 금메달을 받지 못해. 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싸움의 경우는 그거 같지 않냐다.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경기 끝에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다. 세상에 땅지고 헤엄치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뭐만 포기하지 않으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생애의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냐?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 이거 복음 아니겠어요? 네, 복음. 자, 우리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읽겠습니다. 314페이지 왼쪽 그 큰 페이지 단 밑에서 한 4분의 1쯤 보면 바울은 악에 대한 찾았습니까? 네. 예.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 생명이 끝날 때까지 뭐만 하면? 싸우기만 하십시오. 싸운다는 말은 뭐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 번, 네 번 다운을 시켜도 나중에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얻어 터지고 맞고 쓰러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비결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몰랐죠? 네. 얼마나 많이 쓰러지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만 하면요? 일어나면. 근데 그 사원에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예, 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투쟁은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싸워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우기가 귀찮아서 그만 항복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하게 경계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뭐가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고약한 아주 천성을 타고난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약한 천성을 타고나서 맨날 지면서 포기하면서 누구 원망합니까? 엄마 아빠는 어째 고약한 성질을 내는데 유전으로 물려줘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핑계는 누가 하는 건지 압니까?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핑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핑계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쥐고 있는 건 관계없어요. 쥐고 있는 것도 일종의 뭐하는 겁니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쥐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완전 져버려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얻어맞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요, 얻어맞을 수는 있지만 싸움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핑계하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러 왔다는 겁니다. 왜? 싸우지는 않고 이제 뭐 이제 졌으니까 진 핑계를 찾아야죠. 내가 왜 졌다는 건 이유라도 돼야 부끄럽지가 않으니까. 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까?
몇 번 넘어지면?
일곱 번
넘어지나. 그 다음에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네. 어떻게 해도?
일곱 번 넘어.
일곱 번 넘어져도 뭐 하는 자? 일어나는 자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곱 번, 그러면 여덟 번 넘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죠.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것은 거의 내가 완전히 희망이 없을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다운이 되어도 뭐 하면은요? 일어나면. 이게 바로 뭐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를 누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협박하든지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싸움을 포기하도록 만든 겁니다. 싸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가 없죠. 안 싸우니까. 네? 왜냐하면 이긴다는 것은 반드시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는 자체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 낙심이 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뭐를 포기한 겁니까? 싸움을 포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아주 우리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들은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떨 때 보니까 좀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무엇이라고요? 의인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불신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게 될 때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무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들의 입에서 원망과 변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뭐 해놓고는 꼭 변명하죠. 그래서 이미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속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관을 찾아가죠. 원한 맺힌 일이 있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도 이 재판관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은 뭐가 좀 생길만 합니까? 낙심할 마음이 좀 생기겠어요? 절망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루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너의 손을 들었던데.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들을 잘 활용합니다. 절망과 불신과 낙심 이런 것도 가져다 주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적개심과 좋지 못한 감정들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아, 우리 낙심하기 아주 쉽상이에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용서해버리라. 여러분 어떤 형제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하는 사람만이 싸울 때 아주 승리의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몸이 가벼워야 합니까? 무거워야 합니까? 아주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몸이 어떨까요? 무겁습니다. 그러면 늘 얻어 터져요. 몸이 무거우니까 늘 얻어 맞죠. 싸우던 늘 좀 이기는, 좀 뒤장군 이기는 싸움을 싸우면 이 싸움 자체가 재미가 있는데 늘 맞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늘 얻어 터질 필요는 없어요. 얻어 맞지 않고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좋지 못한 감정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얻어 터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몸이 무거워요. 그럼 몸이 무거운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좋지 못해요. 어떤 형제에 대한 아주 원망심이 많다든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불평이 많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늘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이 얻어맞는 싸움을 싸움. 자, 이 세상에 보면 싸움을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요. 승리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요셉이요. 참,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뭐 실패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요셉은 어떤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까? 보장된 싸움이었지만은 얻어맞지 않고 늘 뭐하는 싸움 싸웠어요? 이기는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면 왜 이 요셉은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생애를 경험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어디에 팔아버렸습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예는 죽음보다도 더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다면 우리 같으면 요셉과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좀 생길만 합니까? 일평생 무슨 마음이 좀 남아있어야 될까요? 형님들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코 나는 용서하지 못해. 내가 성공해서 뭐 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는 그 형제들을 연애신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부조가 선지자 213페이지 이후로 이렇게 보면 거기 나오는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순간부터 그는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싹 없어져버렸어. 그 마음에 형들을 이미 용서해버렸습니다. 용서해버리고 어떤 마음만 먹었느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만은 신뢰하고 살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 두고 보자. 내가 가서 성공해서 원수 받겠다. 이런 마음은 싹 없어지고 그 마음에 정말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아버지만을 섬김으로써 나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아버지를 섬기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생.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적개심, 원망, 분노 이런 것 싹 없애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사단하고 싸울 때는 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지만은 항공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끝까지 싸우십시오. 승리가 보장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얻어맞지 않고 괴롭지 않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많은 이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요, 이런 경험담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일찍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는 어떻게 어려운 공부도 못하고, 나는 또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주로 굉장히 얼굴이 그냥 투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막 아주 그 강 그 성격이 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해 보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우리 집은 옛날에 부자였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재산 다 깡박부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죽어도 잊지 못한다고 아주 이를 빠둑빠둑 하면서 아주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 일제시대가 언제 끝났는데 그 분노를 지금도 새기지 못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의 신세를 변명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자기의 그 쇠사슬에 묶어놓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거 다 없어야 합니다. 뭐 나는 천성적으로 옛날에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마음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절대로 필요가 되지 못합니다. 에? 우린 그런 거 쏙히 없어버려야 돼요. 요새 같아서는 요새는 정말 그렇게 할만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만의 굳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나는 살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할 때 뭐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원망했나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원망하지 않고 그 아내 원망하지 않고 절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중에 구무총리가 돼요. 그의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대변하는 승리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거의 4천년의 역사가 흘러내려오지만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뭐만큼 나타나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 과거의 그런 실패의 경험들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불행했던 경험 그 정신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거 아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 원망, 적개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뭐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마음을 닦아버려야 돼요, 마음을. 예. 우리, 뭐, 어떤, 마음만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뀔까요? 예, 행동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에 뭐, 식수원을, 이렇게 산에 이렇게 물을, 물탱크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고 전부 다 배탈이 나고 야단이 났어요. 식수원을 가서 다, 그러면서 물이 다 깨끗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물줄기를 타고 이제 그 물들은 식사를 저 그늘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물에 어떤 짐승이 죽었는데 짐승이 죽은 시체가 그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통과해가 나오는데 그 아주 독소를 거쳐서 나오니까 밑에 와서 물은 깨끗한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소가 들어있어서 전부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원망, 시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은요, 그 독소가 있는 동안에는 깨끗한 물을 결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무엇을 다 잊어버려야, 과거에 좋지 못한 감정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넘어져도요.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승리는 합니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좀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승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속박했지 않습니까? 적개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 그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는 다 버려야 합니까? 좋지 못한 감정은 다 버릴 때 진정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빨리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왜 빨리 안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더,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기도할 때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 아세요?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네? 죄의 쓴맛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쓴맛을 많이 알아야지만 하늘에 가서요, 우주 거민들에 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무슨 경험이 필요하냐면 죄의 쓴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4절에 무슨 말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요? 얼마 동안에? 하루에. 하루에 몇 번 잘못하고? 일곱 번 잘못하고. 그런데 또 용서하라면?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을 싸움할 때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졌습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인류를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에 여러분 누가 기억하십니까? 너희 죄가 뭐와 같을지라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그럼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줄까요? 에? 주홍같이 뭐할지라도 붉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눈처럼 이겨주고 양털처럼 쉬게 해주겠다. 우리의 마음이 양털처럼 쉬게 되면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지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직접 뭐 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의탁해 버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의탁해 버리면. 아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로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싸움을 뭐하면? 포기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이 우리가 쓰러질 때 낙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어나야 돼. 우리는 지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보장된 이 승리를 잃어버릴 것이냐고 말이야.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에 저희를 아버지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권고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다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싸우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을 중단시키고 우리가 알고 포기하도록 하는 이 엄청난 불신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일곱 번 넘어지지만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들, 참 유쾌하지 못한 감정들, 또한 부모와 우리의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좋지 못한 모든 청성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거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같은 깨끗한 신념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선악의 사업에서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멘.
끝까지 이 승리의 사업을 사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세상을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을 인하여 내일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들은 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척과 이웃과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잘 드러내는 명절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위험한 길들을 아버지와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구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급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